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시며 성령께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기장인은 이 점토에 물을 부은 다음에 맨발로 흙을 발로 밟습니다. 일명 흙 이기기 하는 과정이죠. 점토가 다 이겨진 후에는 흙을 회전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회전판이 돌아가면 토기장의 그 손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그릇 모양이 만들어져 갑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보기 재미있는 그 과정이죠. 손을 닿는 그 모습대로 이 점토의 모양이요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콜라병처럼 이렇게 길쭉해지기도 합니다. 모양이 다 만들어지면 그늘에서 그 점토를 말립니다. 그 후에 그 점토를 가져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넣지요.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흙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이 과정은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진흙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죽을 맛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흙에게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묻는다면 진흙은 나를 깨트려 주던지 좀 어떻게 해주소,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지 모르겠어 하고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진흙의 대답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운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시련을 당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참함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글세 살던 사람이 더 조그마한 방으로 이사갈 때 느끼는 것 마음보다도 집주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사글세 사는 신사가 되면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가졌던 마음일 것 같아요. 당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여 실력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고요.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상대적인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겠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욥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새 친구에게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지금 너무나도 죽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것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또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대변하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욥기 2장의 사실 이 끝부분을 보면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욥기의 주 토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욥기 2장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르렀더니, 이 세 사람 누군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고요, 또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성막에 오더니, 욥의 세 친구들 앞에 붙어있는 그 구절들을 좀 보십시오. 이 세 사람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수아나 니마 이 모든 나라들이요 다 아라비아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본문의 주인공 욥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지만 처음에 금방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몰골이 너무 비참하게 변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온몸이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지금 악창이 나고 있거든요. 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울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고 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7일 7야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신방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때로는 제가 하는 어떠한 그 말도 어떤 이 성도님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것, 조그만 위로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참 그 앞에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와서요, 정말 욥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전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새 친구는 욥의 고통이 도저히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욥과 같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3장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나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친구들 혹은 가까운 친지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면 아마 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 그래도 찾아줘서 고맙다. 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해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욥이 시작했다면 욥기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이 새 친구에게 첫 한마디는 사과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고 오직 자신의 생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 두 번째는요, 이미 죽은 자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직도 고난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의 처지, 이런 걸 본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의 처지가 가장 비참하다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욥 자신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지금 어떠한 희망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그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심각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 전체가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 복받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고 또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욥은 단지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태어나는 날 죽었어야 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려 10가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쫙 있어요. 욥은 자기가 태어나던 날이 없었어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던 날에 문제가 터져서 이 세상에 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TV 드라마를 보면요, 왜 딸이, 여자 주인공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막 인생이 막 꼬이고 가난하고 어렵고 막 그런 걸 볼 때요, 그 자녀 역할을 하는 그 배우들이 그 어머니한테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거면 왜 낳았어?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이런 멘트들을 우리가 이렇게 TV 드라마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의 그 생일날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이 그 중에서도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다라면. 성경 읽다 보면 욥기 3장 8절 말씀 같은 거 그냥 훅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좀 함께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어라는 것은요, 이 리바이던이라고 해서요, 이 고대의 바다 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을 때 신학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요 8절 요 한 구절에만 그 당시에 있던 이 신화적인 존재를 지금 욥이 인용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요 아주 거대한 용이 산다라고 어떤 괴물이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단어가 없어서 악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용이 있어서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들을 감아서 부시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욥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누구죠? 이 용까지 부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 밤을 저주하지 않으셨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숨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날 낳지 말지, 이럴 거면 날 만들지 말지, 왜 하나님 날 만드셨어요? 막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통함을 막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가슴 저리도록 아픈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욥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어려움들,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도 욥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삶 전체가 부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읽지만 욥기를 정말 깊게 읽어갈수록 그 안에 욥이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죄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것이 봅니다. 오늘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주님을 향한 불신들, 또 그러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금을 만들 때는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전부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불에 넣어서 녹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부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돌을 부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 대담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감없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이 다 부수셨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지금 인생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식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 전체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서도요, 처음 이 믿었을 때 연단하셨으면 믿지 않았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야, 이렇게 희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나 이런 줄 알았으면 나 교회 안 왔어. 목회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힘든 게 목회였으면 나 목회 안 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 나 그러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올 때요, 정말 자기의 생일은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 당해야 하는가? 막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때 예수 안 믿었더라면 연단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자기의 지난날의 신앙을 또 부인하며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따지기도 해요. 그러나 홍역을 너무 늦게 치르면 죽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와 같은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고난이라는 풀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봐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붙들었습니까? 바로 삶 가운데 이런 풀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욥의 삶에 찾아오셔서요 그의 삶을 흔드셨고 누가 봐도 그 삶을 부신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욥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그의 장래에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도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우리 장래에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또 낙심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욥이 있지만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셨을 때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불만족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죄의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려움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